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서 오늘도 평강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쉬이 넘어지고 때로 배반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지극한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날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과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벌써 올해가 두 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받아드는 엄중한 삶의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이웃은커녕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마저 소홀한 것들이 있고 교회와 믿음의 생활을 항상 후순위로 미디었던 지난날의 불충이 있었습니다. 나의 즐길 것과 누릴 것들은 열심히 챙기면서 주님의 일과 가족의 것들은 온전한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받을 사랑을 구하면서 주는 사랑은 외면했고 권리를 주장한 것에 빠르면서 마땅한 의무는 뒷전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빈손이라면 우리가 뿌린 것이 축적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날에는 결코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이 주신 하루를 주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이르지 못한 부모와 형제, 자매, 자녀 세대가 있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이 가정에 합심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신앙이 식어버린 그 열정이 식어버린 가정이 있다면 온 가족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셔서 불붙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충성된 주님의 동역자로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인침받는 사람 중에 우리 온 가족이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류사의 큰 지식적 문화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계몽주의가 나타났는데 사람의 이성을 깨우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낭만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가 무한히 발전만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사람을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그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이성적이기에 절대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데 생각지도 못한 것을 계기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잔혹한 전쟁 범죄가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없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전쟁 가운데 버젓이 자행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이 역사의 어떤 준엄한 일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한히 역사가 발전할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도 그릇된 결론이었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전쟁과 고난, 차별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 지구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인권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미국입니다. 동물의 권리까지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는 개는 어려운 나라에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생활과 대우를 받으며 산다고 합니다. 미국은 개의 인권을 이 정도로 챙기는 나라이지만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가 한 해에 20만 명에 이릅니다. 개보다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아이들이 2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태를 당연시하고 옹호하는 것이 이날 이때의 우리의 당면한 문화입니다. 이제는 인권적 가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이지만 인종차별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언어권과의 대립을 근절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세계를 보면 기술의 발전이 세상의 발전이란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역사를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런 인간의 역사의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정화하시는 심판의 때가 오게 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인간 역사의 종말인 만큼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상황이 되고 크고 무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역사의 끝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첫 시작에 하늘의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요한은 이런 환상과 하늘의 징조들이 어렵기만 하고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고 질문을 돌려주니 그 하늘의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들이 환난을 거쳐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환난을 거쳐왔지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이미 희게 되었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는 일곱 인이 떼어지고 첫 번째 심판들이 실현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재앙이지만 그 심판은 너무나 엄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보고 있는 성도들도 똑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너무나 큰 재앙이었지만 누구도 살지 못할 것 재앙이어서 누구도 살지 못할 것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환상은 세상의 네 귀퉁이에 재앙을 잇는 이 네 천사가 각각의 모서리에 서 있는데 그들이 불어넣는 재앙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이 땅에 있는 환난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늘의 시선을 보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의 이 심판의 상황은 너무나 무섭기만 한 것입니다. 죽는 것이 확실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요한을 안심시키고 또 요한을 통해서 온 성도들을 안심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 이마에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두고 신천지들이 장난을 치지만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열두 지파에 신약의 열두 제차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그리고 많다는 뜻을 가진 천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수는 절대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고 재앙을 통과한 자들인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 많은 재앙으로 재앙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 재앙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우슬초로 붓을 삼아 이 문설주 이곳저곳을 바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들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살고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가 그들이 생존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은 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할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인침받은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미리 준비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극한 심판이 피해가도록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구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표시된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한 친밀함을 구하는 주님 앞에서 그런 열정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침받아 구별된 자들에게 임할 위로의 말씀입니다. 15장 15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한 장막을 치시고 모든 해로운 것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쉴만한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먹여주시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기록됩니다. 이전에 숱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씻어주시고 그들이 흘린 눈물조차 깨끗이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조금 약하게 들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사람에게는 크나큰 위로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제적인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핍박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공개적 차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거래는 상인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상인조합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우상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들의 모임에서 배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정부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갔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온 가족이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약속은 실제적인 희망이었던 겁니다.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주님 때문에 실제적인 환난을 당한 자들이지만 그 상황을 견뎌내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의 악과 맞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7장 4절 우리가 보지 않은 말씀이자 그곳에서는 인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야 됩니다. 세상이 종말의 때라고 움츠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미니멈 크리스찬과 맥시멈 크리스찬이 구별화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니멈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자기 목숨 하나만 겨우 구원한 사람인 것입니다. 맥시멈 크리스찬은 구원받은 자의 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을 끼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자라고 그저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맥시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사역할 때에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심지어 존경하게 되며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아는 일조차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맥시멈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침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침 받는 자를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붙들고 갈 수 있는 소망을 미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당할 고난이 있을지라도 완전한 힐링을 약속하십니다. 영광이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면 지나온 고난은 훈장처럼 빛나는 삶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환난은 어떤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지만 분명히 주어질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미니멈 성도가 아니라 맥시멈 성도가 되십시다. 미니멈 교인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맥시멈 교인이 가득한 교회를 꿈꾸십시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득한 교회는 이 땅에서나 환난 중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고 희게 된 자들, 장차 하나님의 확실한 위로를 받게 된 자들, 그런 이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수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침받고 구별된 반열에 동참하는 나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불신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자녀들, 부모님, 또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 온 가족이 믿음의 합심을 이루고 또 맥시멈 교인으로 거듭나고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있는 인침받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인침받는 서기를 구하며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합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환난의 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인침받은 자의 숫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그것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를 바꿀 수가 없고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를 바꿀 수가 없으며 형제자매라고 할지라도 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괴로운 마음과 간절한 소원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